스데반의 설교에는 중요한 네 명의 인물이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아브라함, 그리고 오늘 살펴보게 될 요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과 솔로몬, 이 둘을 합쳐서 이렇게 네 명의 큰 인물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설교 안에 나옵니다. 우리가 요셉이라는 두 번째 인물로 넘어가기 전에 8절에 먼저 그 마지막 아브라함의 끝자락에 있는 그 이야기를 잠깐 하고 우리 두 번째 인물인 요셉으로 넘어갈 텐데요.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열두 조상을 낳으니라. 자, 할례 언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8일이 되던 그날에 남자 아이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예식이죠. 이 구약의 할례가 지금 오늘 신약으로 보면 유아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푸는 근거가 구약의 할례 예식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이 할례 언약은 말 그대로 언약 백성임을 드러내는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그 어린 아이들의 표피를 자르면서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면서 이 아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민족의 아이다라는 것을 공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약에서 유아 세례를 통해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붙잡고 있는 너무나도 귀한 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포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언약 신학이라는 것도 있을 정도로 구약에서부터 신약 전체를 통틀으는 아주 중요한 관통하고 있는 신학이 바로 언약 신학입니다. 영어로는 커버넌트라고 하는데, 언약을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약속이죠,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언약, 약속을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언약을 생각할 때 우리가 두 가지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행위 언약, 또 하나는 은혜 언약이에요. 이두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행위 언약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맺었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죄를 짓기 전의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에덴에서의 그 상태.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맺었던 언약이 행위 언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을 따먹으면 죽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이 에덴에서 축복된 삶을 살 것이다 라는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그 과실의 열매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깨뜨려버린 거죠. 그 행위 언약을 깨뜨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온 인류 가운데 바로 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 된 거예요. 자, 죄인된 인간들과 하나님이 그 다음에 맺은 언약이 뭐냐면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을 맺어요. 왜냐하면 행위 언약을 맺으면 우리는 그 행위를, 그 언약을 이뤄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죄인된 인간들과 은혜의 언약을 맺습니다. 자, 은혜의 언약과 행위 언약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뭘까요? 바로 은혜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도저히 이뤄낼 수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언약은 그 언약을 하나님 당신이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언약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 주일날 르비딤의 사건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르비딤에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래 율법의 잣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어서 모세가 그들을 치게 하게 하시면 돼요. 만약에 행위 언약 안에 있다면 그게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행위 언약으로는 도저히 죄인된 인간들이 그 언약을 이루어 갈수 없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체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모세로 하여금 그 반석을 치게 하는 거죠. 예,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를 때리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당신을 매다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고통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 예전에도 한번 살펴봤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도 그 은혜 언약을 맺죠. 그죠? 거기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고대 근동 지역, 그죠? 동물을 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앙을 이제 언약의 두 당사자가 걸어가야 되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 갈라진 동물 사이를 홀로 지나갑니다. 원래 고대 근동에서의 언약은 같이 지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언약을 깨뜨리면 둘 중에 한 명 꺼뜨린 사람은 이렇게 될 거라는 선포 아닙니까? 근데 죄인된 우리 인간들이 그 언약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만 그 갈라진 동물 사이를 지나가세요. 이건 뭡니까? 너희들에게 기대하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 내 열심으로 이 언약을 이루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은혜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오늘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우리에게 축복이고 감사의 조건인지 모르겠어요. 죄인된 우리 인간들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의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열심으로 우리를 오늘도 한날 한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자,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누군가와 이 은혜 언약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 언약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도 누군가와 약속을 맺어갈 때 그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그 사람을 대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의 열심으로 내 안에 있는 그 상대방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그 언약을 지켜내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언약의 가장 중요한 오늘날의 모습이 뭘까요?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린 결혼을 언약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근데 이 결혼 예식은 곧 뭐예요? 은혜 언약에 기초한 예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가와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무조건 품어내고 그 사람을 끌고 가겠다라는 결단인 거예요. 그게 바로 결혼이라는 예식 안에 있는 은혜 언약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결혼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이 은혜 언약을 적용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 부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품어내고 내가 먼저 사랑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9절로 넘어가서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요셉의 이야기가 아까 읽었던 1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9절을 보게 되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이건 요셉을 우리가 기억할 때 두 가지를 저는 기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 그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아주 중요한 인물을 이 스데반이 언급한 다음에 이삭과 원래 야곱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두 인물을 스킵하고 이제 요셉으로 갑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는 네 명의 중요한 인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에요. 근데 지금 두 중간의 인물을 빼고 야곱을 언급한 다음에 요셉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아주 중요한 모세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 다음 인물인데. 근데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성경 전체 66권에 그 사람 이름이 몇 명이나 나올까요?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요번 저도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대략 한 2만 명에서 3만 명의 이름이 나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근데 그 많은 인물들의 기록을 보면 그 각 사람마다 이 성경에 할애된 지면의 차이가 나겠죠. 그죠?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면을 많이 차지할수록 성경에 아주 중요한 인물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요셉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38장에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 장을 빼더라도 거의 몇 장입니까? 12장 정도가 되는 거죠. 12, 3장이 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요셉의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사실은 이 스데반이 언급한 이 내용에는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요셉이라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9절에 그 말씀 읽었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 안에는 늘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10절에 보시면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야곱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다시 말하면 요셉이 그러한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세 가지를 언급해요. 환난에서 건져내셨고 은총과 지혜를 주셨고 그 다음에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다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건져내사.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환난에서 건져내임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 누군가가 그에게 그 지혜를 주신 겁니다. 수동태죠. 그 다음에 10절에도 보면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스스로 선 게 아니라 세워진 바 된 거예요. 다 수동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모든 스토리에서의 형통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세워내셨다는 거죠. 자, 우리 창세기 3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이 요셉의 이야기가 있는데 39장 우리 2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39장 우리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요셉의 그 모습이 또 거기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한번 39장 찾으셨으면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거기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 함께 하셨다라는 그 표현과 함께 이어지는 또 다른 표현이 나와요. 뭐냐면 형통한 자가 돼요.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함께 이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 41장으로 넘어가서 39장 21절을 한번 보시죠. 21절. 39장 21절. 21절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23절입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여기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자, 아까 그 39장 2절 3절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때 이야기를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은 21절과 23절은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보디발의 아내의 억측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는 표현이 두 번이 나와요. 그리고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아, 이건 그냥 기록된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창세기 기자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요셉의 인생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이 떠나지 않았다. 자, 우리 한 구절 더 볼까요? 41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38절,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 41장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자, 이건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애굽의 왕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 요셉 안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내주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이 이미 그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데 요셉 너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볼 수가 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인생이 또 어디 있을까? 라고 믿지 않던 바로까지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요셉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만 할 수 있다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런 인생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늘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떠한 대적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 그 성령께서 우리와 내주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인생 절대 무너지지 않고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구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우리의 기도 제목, 여러분 그거 일단 내려놓고 먼저 구해야 될 것,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동행해 주십시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해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새벽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